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체불임금 떼먹히지 않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야, 주제부터 벌써 가슴 아픈 주제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뭐가요? 바로 체불임금이요. 체불임금, 한마디로 받지 못한 임금, 떼먹힌 임금을 얘기하는데요. 지난 2024년 최초로 체불임금 총액이 무려 2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한 다음에 임금을 못 받은 그 총합이 2024년 최초로 2조 원을 넘었다는 이제 말인 거죠. 피해 노동자 수가 무려 28만 3천 명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왜냐면은 우리나라 체불임금 2조 원의 규모는 우리 옆나라 일본보다 훨씬 크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보다도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위에 썼지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천억이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2조가 넘게 잡힌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압도적으로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체불임금 말고 뭐 절도나 사기 이쪽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안 잡힌 금액이 많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로 봤을 때 확실히 2조 원은 좀 문제가 있고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체불임금을 임금 절도의 한 종류로 분류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체불임금은 절도로 분류해요. 여기 써있죠. 임금절도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이거는 뭐다? 절도다. 예를 들면 초과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불법 공제, 심지어 미국은 근무시간에 근무 강요, 연차휴가 미지급, 임금 체불 이런 것들을 넓게 봐서 웨이지 세프트, 임금 절도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잘못해서 체불임금을 하면 절도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형사죄죠. 말 그대로 감옥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범죄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알아보니까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점점 더 임금 절도는 민사가 아닌 형사범죄로 취급받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아직도 민사라는 데가 있지만 많은 미국의 주와 지방 자치단체들이 임금 절도를 이제는 형사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행태는 뭐다? 절도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임금 절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체불이 저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들의 임금 체불에 관한 범죄 인식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지식이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범죄라는 인식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게 왼쪽에 있는 표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인데요. 일반 국민들은 사기와 체불을 별 차이 없는 비슷한 수준의 범죄로 인식합니다. 사실은 체불 임금이라는 건 내가 근로를 제공을 했는데 받을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 절도나 사기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슷하죠. 금액이 비슷하다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업주들은 놀랍게도 사기는 굉장히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체불은 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 내가 조금 어렵거나 사업체가 좀 어렵거나 하다 보면 못 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범죄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업주는 사기보다 체불을 훨씬 약한 범죄로 인식했다. 물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뭐 임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못 줄 경우에는 진짜 사기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이제 임금 체불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범죄 의식이 좀 약하다. 이게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도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래가 보도자료 있죠?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와 같다. 그래야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이 나온다는 거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 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9월에 선언을 했죠. 자, 그러면 임금 체불이 어디서 가장 많냐? 어디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또 이 문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취업하기를 꺼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뭐 툭하면 임금 체불이 있다 보니까 뭐 임금 뭐 한 달, 두 달 늦게 주는 게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이 좀 만연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임금 한 달, 두 달 늦게 주는 거는 제가 범죄와 같다는 인식이 좀 강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체불의 27%가 제조업에서 일어나고요. 21%가 건설업에서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합계 48%, 약 전체 임금 체불의 50%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형사들은 당연히 그런 일이 좀 적은데 사업장 규모 30인 미만 말 그대로 소기업, 소규모 기업들이 또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죠. 5인 미만 사업장이 30%고요. 30인 미만 사업장이 37%니까 이런 것들 또한 취업준비생들이 소기업에 몫하고 대기업을 희망하는 그런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건설업종인데요. 왜냐하면은 요즘 뭐 우리가 다 알지만 건설업종은 임금 체불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불립니다. 정말 취약합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자, 건설업종은 지난 5년간 임금 체불이 무려 1조 6천억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에는 건설업종 하나에서 4,780억, 거의 5천억의 임금 체불이 발생을 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임금 체불이 크냐?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용 절감 목적으로 하청을 내리죠. 그럼 중간에 어디 하나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디 하나가 뭐 돈을 떼먹고 도망갔어. 어디 하나가 아래로 돈을 내리지 않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는 싹 기업들이 얼음을 겪으면서 임금 체불이 다단계로 발생을 하죠. 바로 구조적 체불이 일어나는 그런 사업의 형태가 건설업종에서 많이 보입니다. 자, 이건 뭐 우리가 사실은 그림을 보여줄 필요도 없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원도급사가 있고 하도급사가 있고 하도급사의 하도급사가 있고 그 하도급사의 하도급사가 있고 그 하도급사의 하위 자재 장비 업체가 있고 그 하도급사의 노무자가 있고 등등등등 내려가다 보니까 중간에 어디 하나가 탁 끊기는 순간에 뭐 도미노처럼 임금 체불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습적 임금 체불에도 그동안은 처벌이 좀 약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업하다가 어려울 수도 있지. 난 이런 약간 온정주의가 약간은 깔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기업이 잘해야 뭐 나라가 잘 된다. 수출, 제일주의 이런 걸 밀다 보니까 임금 체불이 일어나는 경우도 아, 뭐 좀 느껴질 수 있지. 약간 이렇게 약간은 그 온정적인 마음 이런 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불이 적발된다 그래도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반의사 불벌죄. 한마디로 임금이 체불당한 노동자가 사업주를 처벌해주지 말라라는 의사를 표명하면은 그 의사에 반해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죠. 아니 그러면 노동자는 왜 사업주를 처벌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냐? 왜 그러겠습니까? 사업주를 처벌한다 그러면 뭐를 못 받아요? 체불된 임금을 내가 못 받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는 내가 감옥 가면 너는 못 받는다? 아니면 네가 나를 고소하거나 네가 나를 어떻게 하면은 임금 지급을 계속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래 써있죠.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청산 금액을 감액하는 등 합의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버티다가 야, 반만 받고 가라. 합의하자. 아니면 아예 안 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자는 근데 생계와 직결되다 보니까 당장 작은 돈이라도 받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갑인 상황이 됐고 그동안은 이런 식으로 합의를 유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체불하는 상습 임금 체벌 사업주도 그동안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았다는 겁니다. 이 비율이 얼마나 되냐? 상습적인 체불한 사업주는 전체의 13%인 7,200명입니다. 뭐 13%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체불의 기준으로 23%가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만 어떻게 막을 수 있어도 체불 금액 중에 많은 비중을 좀 방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 10월 23일 날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조금만 알려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상습 체벌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명시하겠다.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3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 체불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주는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신용정보기관에 공유가 되고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지원사업 이런 데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아, 좀 약하죠? 근데 뭐 금융거래 불이익 참여 제한 약간 약한데? 그래서 이것도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사업주는 이제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임금 체불해놓고 해외여행 가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명단 공개기간, 3년간 명단 공개기간이 있는데 이때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 규정이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반복적으로 임금 처벌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제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됩니다. 명백한 고의로 체불,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산 임금을 넘을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가 질질 끌면서 갑인 것처럼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근로자는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요런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안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물론 이런 식으로 형벌을 높이고 상습적 체벌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높임으로써 이 체불 임금을 줄이려는 노력 이것도 좋은데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구조적으로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겠죠. 체불 임금이 발생한 다음에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도 물론 예방 효과가 있지만 아예 구조적으로 아까 전에 하청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습적인 체불 임금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런 구조를 없애는 게 가장 급선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여 체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은 좋은데 그 아래 방법이 있습니다. 보면 전자대금 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 지급 계좌와 연동하여 발주자와 하도급 노동자 간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주자는 어딥니까? 한마디로 건설사 같은데 발주해주는, 말 그대로 돈을 주면서 공사를 부탁하는 게 발주자죠. 그런데 발주자로부터 그 공사를 받은 원청이 있고요. 그 원청 아래 하도급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1차, 2차, 3차로 넘어가게 하지 않고 발주자와 하도급 노동자 간에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전자대금 시스템인데 실제로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은 2020년부터 전자대금 시스템을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돼 있어요. 한마디로 하도급 노동자의 계좌에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업이 무너지더라도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니까 민간에도 이거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저 전자대금 시스템 민간 확대 적용을 추진 중입니다. 자, 이게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시작돼 있는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민간 부분에 적용한 확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임금 체벌을 막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조달청에서는 하도급 지킴이라는 게 있고요. 중기부에서는 상생결제 시스템, 뭐 철도공대에서는 체불리 제로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시스템은 바로 중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시스템입니다. 자, 상생결제 시스템은 뭐냐? 상생결제 시스템은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대단, 그리고 결제전사원이 힘을 합쳐서 만든 이제 공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들까지 납품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전자대금지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 간 결제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간 거래에서는 대금 지급이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뭡니까? 외상이 기본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물론 그렇게 하죠. 물건을 판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너한테 돈을 줄게. 이런 게 됩니다. 밥은 지금 먹었어도 나중에 주겠다. 구매기업이 물품을 먼저 받고 판매기업은 30일, 60일 또는 90일 뒤에 돈을 줄게라는 채권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위 어음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내 물건을 가지고 간 기업이 30일, 60일, 90일 내에 문을 닫는다. 아니면 돈을 못 주겠다 배를 찐다. 그럼 판매기업은 수십억어치, 뭐 수천만원어치 물건을 납품한 다음에 이제 돈 한 푼을 못 받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소위 말해 깡통어음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수많은 소기업들이 깡통어음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을 얻고 정말 많은 이제 문을 닫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도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1차 기업은 비교적 어음이 깡통으로 갈 확률이 작습니다. 당연히 대기업은 신뢰도가 높죠. 어지간해서는 이게 뭐 떼어먹힐 일이 별로 없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로 갈 때, 3차로 갈 때 점점점점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고 점점점점 신용도가 약하죠. 2차 기업, 3차 기업, 뭐 4차 기업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30일도 아니고 90일, 심지어 150일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당연히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나는 지금 막 현금이 필요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소위 어음을 할인해서 현금화시킵니다.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그럼 어음깡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옛날에는 뭐 명동에 가서 명동에 큰 분들한테 뭐 어음을 현금화시키고 그러면은 막 15% 20% 할인받아갖고 뭐 10억짜리 어음이면 8억밖에 못 받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자, 그게 소위 말해 어음 할인인데 저 아래로 내려갈수록 할인율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대기업 어음이야 뭐 5% 7%면은 뭐 바로 할인해서 받을 수도 있어도 3차 기업 4차 기업 어음을 뭐 어떻게 믿고 그거를 그대로 돈을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20% 30% 막 이렇게 할인돼서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저 뒤로 밀리는 하드업 업체일수록 굉장히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고 역시 임금 체불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부도 어음 금액이 무려 1조 8천억이었어요. 부도 업체가 414개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삼촌이 하던 공장도 제조업체 공장이 있거든요. 나름 꽤 큰 공장이었는데 이 부도를 맞았죠. 이 어음이 깡통이 되면서 한마디로 거래 기업의 대금에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연쇄 부도의 이제 원흉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2015년에 상생 결제 시스템이 등장을 합니다. 기업 간 대금 횟수가 늦어지는 피해를 최소화해보자. 상생결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상생결제란 구매기업, 보통 대기업이나 발주처 뭐 이런 기업이죠. 신뢰도가 높은 구매기업이 1차 기업에 준 외상 매출 채권, 소위 말해 어음, 너한테 30일 뒤에 뭐 100억을 줄게, 30일 뒤에 10억을 줄게 하는 채권을 1차 기업에 주면은 1차 기업이 자기가 받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안전한 예치계좌,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안전한 예치계좌에 넣어놓는 걸 의미합니다. 자, 안전한 예치기제 넣으면은 2차 기업도 나중에 본인들 어음이 만기되면 예치기제 받으면 되고요. 3차 기업도 역시 예치기제에 있는 걸 본인들 만기되면 받으면 됩니다. 4차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중간에 2차 기업이 문을 닫는다! 망한다! 하지만 3차 기업이 받을 또는 예치기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어음, 외상 매출 채권을 할인을 해서 현금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120일 뒤에 돈을 받을 건데 120까지 못 기다리겠어. 그러니까 5% 또는 10%에 할인해서 100억짜리를 예를 들면 90억에 지금 현금화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인할 수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기업들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할인율이 아까 되게 높게 올라간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예치계좌에 있는 돈은 우리 발주처, 원천, 구매기업, 소위 말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있는 채권이 예치계좌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3차 기업이건 4차 기업이건 자기들 신용도가 아니라 이 구매의 기업이 맡긴 채권이니까 구매 기업에 갚아주면 무조건 받는 거잖아요. 이 구매 기업의 신뢰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진짜로 이게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도급을 하는데 제가 저 뒤에 있는 하청업체인데 예를 들면 3차 기업이야 4차 기업이야 내가 받을 돈이 10억이 있는데 막 할인율이 15% 막 그래서 8억 5천밖에 못 받아. 그럼 정말 눈물이 나는데 내가 만약에 구매 기업 원청 삼성이나 뭐 공공기업 뭐 SK 뭐 현대 이런 대기업의 할인율로 받을 수 있다면 뭐 5%, 6%, 7%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10억짜리면 뭐 9억 5천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조금 어려운 말로 쓰면은 구매 기업의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신용 공여 범위를 확장했다. 무슨 말입니까? 구매 기업이 준 어음을 예치계좌에 넣으면 구매 기업의 신용도로 할인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생 결제는 출범 이후에 매년 연간 사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처음 등장했을 때는 25조 원의 사용액이 있었는데요. 2024년에는 무려 180조 원을 넘었습니다. 2025년 지금 9월까지니까 앞으로도 크게 늘겠죠. 2025년 9월까지 지금 한 10년 정도 이제 지났다고 하시는데 누적 이용 금액이 1,328조 원. 이제 뭐 명실공히 기업 간 거래에서 상생결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3개의 금융기관이 상생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뭐 여신금융기관 다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또 이 상생결제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운영하는 발주처나 1차 기업도 또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상생결제를 하고 본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생결제 시스템 예전에 설명드렸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시스템은 건설업을 위한 하도급 상생결제 시스템입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시스템이에요. 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의 임금 체급을 구조적으로 줄여보자 해서 나온 시스템입니다. 그럼 일반 상생결제로 하면 되지 않냐? 일반 상생결제는 우리가 흔히 제조업에서 이용하는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상생결제는 약간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매 기업이 어음을 발행해서 1차 기업에 주면은 1차 기업이 본인분을 제외하고 일정 부분 이상을 자발적으로 예치계좌에 넣어야 돼요. 한마디로 1차 기업의 선의에 의존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1차 기업에 어떤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기업이 싫다고 하면은 상생결제 도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생결제는 1에서 N차까지 쭉 내려갈 때 수위탁 거래, 한마디로 1대1 거래에 적합합니다. 1대1, 1대1, 1대1 이런 거래에 적합한데 건설 부자의 대금 지급 구조를 보면 하나의 공사에서 하도급사가 정말 가지 뻗듯이 뻗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청. 그 아래 하위 자재, 장비 업체, 노무자 쫙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금 누락, 뭐 지연, 불공정이 이런 게 반복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점까지 막을 수 있는 건설업 맞춤형으로 개선한 게 바로 하도급 상생 결제입니다. 결정적으로 일반 상생 결제하고 다른 건 뭐냐? 하도급 상생 결제는 1차 기업의 선의가 아니라 1차 기업이 반드시 2차, 3차 협력사에 지급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발주처에서 직접 원도급사, 한마디로 1차 기업의 명의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곧바로 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넣게 됩니다. 물론 넣을 때 이게 1차 거, 누구 거, 하도급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넣게 돼 있어요. 예치계좌에. 그러다 보니까 원도급사, 1차 기업의 명의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마치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저 하도급사의 급여까지 근로자의 계좌에 직접 꼽는 것과 유사하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발주처가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치계좌에 넣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1차 기업 명의의 통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요. 만약에 1차 기업이 압류, 부도, 회생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예치계좌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 법무부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뒤에 있는 2차, 3차 기업들이나 거기서 일한 근로자들이 예치계좌에 있는 돈으로 임금 체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하도급 상생 결제 기업. 건설업 체불 임금이 굉장히 사회 문제화 되면서 최근에 이 하도급 상생 결제 활용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3조 1천억 정도가 됐는데 제 바람은 이게 전면적으로 사용이 돼서 우리나라 체불 임금이 2조가 넘고 뭐 2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겪는 이런 사태를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상생 결제나 하도급 상생 결제 신청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또 하도급 대급 지급 보증 의무가 면제도 돼요. 한마디로 하청기업이나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을 막을 수 있어서 좋고 이걸 이용하는 원도급사나 발주처 같은 경우에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도급 상생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확산의 날을 진행합니다.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돼요. 장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혜택도 받고 상생결제도 하고 심지어 보상까지 받는 일석3조 하도급 상생결제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하도급 상생결제 어떻게 도입하는지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한 개 통장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기존 상생결제 통장이 있으면 역시 그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차 기업이 대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자신한테 공사를 준 발주처에 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발주처가 대금 청구서를 쫙 건데 이건 얘를 주고 이건 얘를 주고 이건 얘를 주고 이건 얘를 주고 확인을 하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사실상 도입이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혹시라도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표를 약간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게 대금 청구서입니다. 어떤 건 하도급사 목이고요, 어떤 건 원도급사 목이고요, 어떤 건 자재장비업체 목이네요, 어떤 건 노무자 목이에요. 이렇게 쫙 적어서 발주처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럼 발주처가 이걸 본 다음에 이게 맞는 것 같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발주기관이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아까 말한 그 13개의 금융기관에 가면은 이 양식들이 기본적으로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 청구서를 간단하게 입력하면은 도입이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이걸 도식도로 보여드리면 당연하죠. 너무 쉬운데 사실 원도급사가 대금 청구서를 작성을 하고요. 발주자한테 줘요. 그럼 발주자가 승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대금 청구서를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쫙 줄 세워갖고 채권을 발행하죠. 그럼 하도급사들은 대금 청구서에 적힌 날짜에 이 계좌에서 대금을 받아가면 됩니다. 자동으로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상생결제라면 역시 혜택이 있습니다. 자, 원도급, 한마디로 1차 업체는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면제가 되고요. 법인세, 소득세 최대 10%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아, 이게 꿀이죠. 사실은 그래서 원도급 업체, 1차 업체도 이걸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하도급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민간 공사에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민간 대기업 10곳에서 이미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생각에는 요즘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말이지만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말이 있죠. ESG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E는 환경이고 맨 뒤는 거버넌스, 지배구조지만 가운데는 S가 뭡니까? 소셜입니다. 소셜. 기업의 사회성. 기업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단지 돈만 추구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녹아들 수 없죠. 기업의 사회성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2차, 3차 협력사, 또 거기에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상생결제 시스템 꼭 도입하는 게 기업의 ESG,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부분의 전자도달 시스템 활용, 이거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 그런 법안이 발의도 돼 있어요. 공사 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서도 공공공사와 같이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안은 발의돼 있고요. 아니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라. 이 법안도 역시 발의가 돼 있습니다. 역시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법안이라는 게 그 안에 세세한 내용까지 다시 따져서 통과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법, 우리의 제도화가 임금 체불을 막는 방파제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금 체불 대국, 또 임금 체불이 2조 원이 넘었다. 자,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상상결제가 확산되면서 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도, 제조업체나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내 임금, 내 돈 떼어먹히지 않도록 상생결제가 널리 확산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